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주 추운 새벽인데 특새 26일째를 우리 각자 집에서 또 우리 생방송 온라인 TV로 신청하시면서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이 전국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한번 보자. 잠잠해지면 한번 보자. 그러고 온 것이 거의 이제 근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 기약 없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라는 이런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긴 터널을 끝을 언젠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작별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 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목회자, 장로를 다 총칭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CS 멘토분들, 순장님들 등 영혼을 양육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목자들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들은 먼저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야 되고 양떼 하나하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목자는 주님이 위탁하신 양떼를 자기가 돌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세우셨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성령께서 자기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떼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 떼가 항상 공격하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목자들은 양떼를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가 떠난 뒤에 교회 내부에서도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양떼를 혼미케 할 이 악한 세력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곡해하고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예견했던 것 같은 니골라당이라는 무서운 이단이 생겨서 교회 안의 분열을 획책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이 가짜 목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 말은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교회 내 분쟁을 조장한다는 뜻이죠. 이 자기 사람을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자기 적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목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야 그게 진짜 목자죠.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대개 남 비판을 잘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나 그들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막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십중팔구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잘못된 영적 목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distort the truth,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 포섭할 때 하는 주로 쓰는 전략이 성경 공부하자고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굉장히 이게 그런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신앙책자를 읽을 때는 꼭 교회 허락을 함께 받게 하죠. 진리를 왜곡해서 배우면 양떼들이 영적으로 병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단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점점 적어요. 그래서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인간의 생각에 종교적인 언어를 덧입힌 것 같은 이런 가르침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서 경계를 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6절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즉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개인도 가장 분노하는 게 자기 이름 파는 거예요. 짝퉁 상품, 모양만 흉내낸 가짜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가짜들을 잡아서 벌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짜에 상처받으면 나중에 진짜에게도 마음을 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씀의 권위를 팔아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용서치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목자된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나의 회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왜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쳤습니까? 이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쓰는 고급 전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떼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 목자들이든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목양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냥 지식 전달 수준에서 끝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기도하며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틀림없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성도들을 어지럽힐 이 악한 거짓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확한 방침을 제시해 주죠. 31절,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데 부탁한다는 말은 위탁하다, 넘겨준다는 뜻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에 꼭 부탁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힘은 이제 더 이상 바울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 굳게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에베소 장로들은 이미 3년 동안 철저하게 바울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꽉 움켜잡고 기억하며 밀려오는 거짓의 세력에 맞서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리더들을 든든히 세운다고 했어요. 굳건하게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굳건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죠. 이것은 세상의 상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서 승리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천국 가서도 그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상급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일이 힘들어요. 순장하는 거 힘들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거 힘들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줌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렇지만 힘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다가 안 하면은 잠시 쉬면 행복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때가 우리가 영혼을 케어할 때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허준에서 보니까 그 허준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환자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나를 살리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살리는 것은 양떼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33절부터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33절에서 35절 쭉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면서 영적인 목자들은 물질적인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을 보면 항상 이 돈 문제가 불투명하고 참 많이 일어나요. 신자들의 재산을 뭐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든가 통일교 같은 곳에서는 길거리에서 신자들한테 꽃을 팔게 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막 재산을 증식시키죠. 그래서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불투명한 재정관리로 큰 시험들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물질이든 예수님이든 둘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섬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돈이에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영적인 목자의 중요한 테스트가 이 물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이 문제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외부 회계법인한테 감사도 받고 세금도 철저히 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재정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 장로님, 또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도 세울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 좀 철저하게 체크해 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교인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보험을 팔거나 서로 개를 들거나 하는 장사 행위도 금합니다. 교인끼리 서로 뭐 공사해 주고 동업하는 것도 제 생각엔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약 하게 되었다면, 교인들끼리 만약에 하게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이 물질 문제로 교회를 파괴시키거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장로님들이나 모든 평신도 직분자들, 교회 리더십들은 평생 이 물질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처음 3년은 선교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받아온 헌금으로 또 자기가 또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생활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다 사례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건 선교지 교회라는 과도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다른 지역에 안정된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에베소가 그리고 많은 헬라 도시들이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곳이었기 때문에 워낙 우상신전의 사제들이 이 신앙을 이용해서 이 돈 문제로 교인들을 착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35절에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가르쳤을 뿐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교회가 베풀어주는 것을 실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끔 가보면 저도 어떤 집회를 가보면 너무 교회가 연약해가지고 강사비를 헌금하고 오는 건 물론 제 주머니 돈까지 털어주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강사비 받을 때마다 기쁜 때가 많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항상 힘이 생기는 대로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의 그 곳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비울 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해변가에서 헤어집니다. 36절, 38절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권면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하며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서로 껴안고 크게 울며 입 맞추고 축복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먹먹한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니 뭐 다 큰 남자들끼리 이게 뭐냐? 그러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기도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성령께서 맺어진 이 은혜의 관계 속에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섭섭함이 주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정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자와 양들 간에는 이런 은혜의 눈물이 서로 흘러야만 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울어주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번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주일 예배를 4부까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새가족 한 38기 정도까지 제가 그 새가족 졸업 리트리 때 모든 그 새가족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한 번씩 안아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새가족 팀장님은 before and after 목사님이 안아줄 때까지와 안아준 후에 오신 분들을 막 구별하곤 했는데 그때 성도들을 안아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웰컴 허그가 아니라 이제 헤어지는 굿바이 허그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바울이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헤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헤어지면요, 만남과 헤어짐에 초월할 수 있고 이별의 아픔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만난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또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하나됨을 느낄 것입니다. 각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군데로 전진하는 군대처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점 가면서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가는 전우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혹시 홀로 하나의 무인도 같이 격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격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마귀의 시련을 다 견뎌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면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지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순장님들과 많은 CS 멘토들과 주일학교 선생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